시사통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지만 빨간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저희 시사통 아침 방송을 댁에서 들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전과 똑같이 출근길에서 들으실 텐데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 시사통은 변함없이 꾸준히 방송을 합니다. 임시 공휴일에도 저희는 방송을 하는데요.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역시 첫 코너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단무지 PD와 함께 하는데요. 자, 뉴스 브리핑 전해주시죠.
네. DMZ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사건 당일인 지난 4일에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후 8시쯤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됐고 합참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에 조사 요청 등을 한 뒤에 이 같은 내용을 오후 10시경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로 전파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사고에 대한 보고는 지난 4일에 이루어졌지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는 다음 날인 5일에 이루어졌다고 전했고요. 국방부도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자 사건 당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국방위 회의에서의 한민구 장관의 해명을 뒤집고 청와대 주장이 맞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건 잠시 후 이슈 독특에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236명이 투표에 참여해 13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89표와 기권 5표, 무효 5표가 나왔는데요. 과반인 119표보다 18표의 찬성표가 더 나온 겁니다. 159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123명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29명 중에 10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와 기권, 무효 99표 중 대부분이 새정치연합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는 있지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정확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투표에 앞서서 박기춘 의원은 신상 발표를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도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표결이 시작되자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10번째 체포동의안으로 표결에 붙여진 6건 중에 본회의를 통과한 4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기춘 의원이 8월 10일이었죠. 그때 개인 성명을 통해서 새정치연합 탈당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런 네. 내용을 담았었었는데 어제 신상 발언에서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사이에 이 기류를 읽고 이 모든 걸 내려놓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회 정치개혁TV가 어제까지로 제출하기로 했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무작정 국회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면서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면 국회는 이를 수정할 수 없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개특위는 18일부터 재개될 예정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여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긴 하되 무력 시위 성격의 열병식에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정확한 참석 여부는 20일 전후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또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데에는 일본 아베 총리의 일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다음 달 6일에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다른 조간들은 열병식 참석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점치는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동아일보는 예. 아니다. 참석 안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임금 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에 따른 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기관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이유와 상충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네, 이런 지적 여러 번 나온 바가 있는데 아예 이제 그 숫자로 입증을 했군요.
예.
자, 다음은요.
지난 11일에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노총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오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또 같은 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동만 위원장을 찾아서 노사정이 복귀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과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여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일전에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과 크게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뭐 입법을 거쳐야만 추진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인 한번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예.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얼마만큼 이제 믿음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한국노총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요.
이병호 국정원장이 광복절 직후쯤 본부실장과 국장 등 대규모 1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1급 인사는 이병호 원장이 취임한 뒤 처음인데요. 국정원은 이와 함께 국내 부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요.
성추문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심학봉 의원의 징계 요구안이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요구안을 곧바로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는데요. 보통 징계안은 회부일로부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 상정되는데 이례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전직 국회의원 윤모 씨에게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씨는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 씨를 지난 2013년에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무마시켜주겠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황 씨 컨테이너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사천 형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서울시 강남구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연계 개발 계획에 반대하면서 제출한 주민 서명에 가짜 명의의 서명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서명이 같은 필체로 사용됐고 서명에 기재된 사람도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런 가짜 서명은 최소 3만 5천 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등 위법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와, 3만 5천 개 이상이 된다고요?
예.
이야, 그러면 3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지금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서명 용지상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러면 이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이번 북한의 표준시 변경과 같은 내용의 표준시 변경법을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준시 변경법에는 최경환 부총리 등 37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2008년 당시 한나라당 박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경법에는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가 공동 발의자로 나섰었습니다. 제안 이유도 일제로부터 시간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라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2005년과 2000년에도 표준시 변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공동 발의자였던 현역 여당 의원은 모두 51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북한의 조치를 아주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지요.
네.
네. 자.
임시 공휴일인 오늘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었는데요.
네네.
경기와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민간 유료 도로의 경우에는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아, 예.
서울 우면산 터널이나 인천 문학 터널, 강원 미시령 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이 유료로 운영되는데요. 무료로 할 경우에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임시 공휴일이 사전에 정비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급조돼서 지정이 됐다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가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이슈 독틀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 시사통이 자력갱생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좌를 열어온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 온라인 강좌를 추가합니다. 자, 온라인 강좌의 첫 번째 타자, 바로 이분입니다.
담론통을 진행했던 조형근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를 해부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실상, 그 속의 우리 살림살이를 낱낱이 훑었는데요. 저의 강좌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약속 하나 드릴게요. 수강 신청수가 200건이 넘으면 오프라인에서 분기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한 심화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사통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강 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아, 잠시만요. 시사통 후원 회원은 할인해 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라는 책을 만든 반비의 편집자입니다. 1년 전 인명구조도 진상규명도 아무것도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 책의 제목 같은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을 텐데요.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의 새 책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그런 현실을 더 치밀하게 따져보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독털 어떤 얘기 털어주실 겁니까?
좀 전에 뉴스 브리핑 하면서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경향신문 뭐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주셨잖아요.
예.
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인데 이걸 다시 한번 추리고 가죠. 이 안보 컨트롤 타워 혼선과 관련해서 새로 나온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뢰 폭발이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이 청와대에 최초 보고된 시점이 4일 밤으로 확인됐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4일 늦게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가 청와대가 그게 아니라 5일 오후에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니까 국방부가 청와대 주장에 맞춰서 수정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육군 1군단 조사팀이 4일 밤 8시쯤에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합참에 했고 합참이 대책회의 끝에 2시간 뒤인 밤 10시쯤에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 이 보고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자, 이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위기관리상황실까지 보고가 전달이 됐다는 내용이니까.
자, 바로 여기서 그 짚을 부분이 있는데요. 청와대의 당초 주장, 즉 5일 오후에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 대로 보고를 받았다라는 주장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접수한 주체가 다른 건데요. 형식상으로 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른 보고 접수 주체는 위기관리 상황실이고 청와대 주장에 따른 보고 접수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까지 보고되는데 단계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와대 안에서의 일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이다.
예.
이게 경향신문의 보도로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보고한 사람은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보고 시점은 청와대는 5일 오후라고 밝혔는데 정확히는 오후 4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전달한 지 18시간이 지나서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그렇죠.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대통령까지의 거리가 상당한가 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위기관리 상황실이 합참 전달 내용을 추려서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올리고
예.
이를 다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더라도 18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예. 합참의 전달 내용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항변은 별로 성립되지가 않는 게
예.
김관진 안보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참의 최초 전달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여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정반대죠. 자, 박 대통령이 5일 오전 11시에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안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지뢰 도발을 한 것이라면 이 행위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리 없는 안보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미 전날 밤에 접수한 북한 소행 추정 보고를 서둘러서 그러니까 경원선 복원 기공식 참석 전에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안보실은 어쩐 일인지 오후 4시가 돼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몇 개의 추정이 성립이 되는데요. 첫째, 안보실의 판단 또는 행정 미스. 이 추정이 첫째입니다.
예.
합참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뒤늦게 안보실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죠. 둘째는 소통 문제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어떻게든 빨리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지만 보고 루트가 막혀서 시간이 지체됐을 가능성입니다.
예.
세 번째는 거짓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빨리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청와대가 5일 오후에야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거짓 발표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함께 올려놔야 되는데 자, 이 세 개의 추정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그건 청와대만이 아는 일입니다.
어느 쪽 추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세 개의 추정 가운데 어떤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지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세 개의 추정 가운데 어느 것이 실제에 부합하든 무엇이 진실이든 청와대 안의 일처리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사실 이걸 입증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청와대는 뭔가 지금 나사가 풀려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슈 독털 이렇게 마무리하고 단무지 PD와 저는 일단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따 저녁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이만 물러가죠. 단무지 PD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